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근서로 읽으십시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기초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사도행전 4장 12절이 여기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암송을 했던 구절에 근거가 되는 문맥 가운데 11절이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헤롯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남자 한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40대 남자가 치유가 되고 이것을 보고 놀란 무리들이 그곳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알게 된 그 현장의 성전 예배 주관자인 제사장들, 성전 경비 책임자들, 사두개인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체포한 상태로 하루가 지납니다. 그 다음날이 되었을 때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그 사람의 사위인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아들인 요한, 이런 대제사장 가문이 주축이 되어서 두 사도를 세워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죠. 7절 보십시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마 옛날 같으면 그들의 위세에 눌려서 겁먹은 가운데 한마디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입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들의 구체적인 죄를 파헤치기 위해서 모였는데 여기 보니까 신문 대상이던 사도가 오히려 그들을 신문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신문자들이 신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해요. 11절 보십시다. 이 예수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1절 이것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다섯 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복음서에서 세 번 나오고 여기 사도행전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 한 번 나옵니다. 어디에서 근거했을까?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구약에 딱 한 번 등장해요. 이 표현이. 시편 118편 22절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사실 이 전쟁이에요. 이 전쟁. 한쪽에서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인격에 대해서 하나의 진영에서는 악하다, 없애야 된다, 무가치하다, 멸시하고 경멸하는 어떤 대상으로 봐요. 또 한쪽에서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엄청난 가치를 지닌 그 존재로 봅니다.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코너스톤이라는 이 표현은 이 돌로 시작해서 건물이 올라가고 이 돌로 인해서 건물이 지탱돼요. 한국이나 서양식 건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정초, 저기도 보면 어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그걸 하나 뺐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기초돌을 뽑아내면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건물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끔 그 유튜브나 어떤 뉴스를 통해서 통곡의 벽에서 사람들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손을 벽에 짚고 이렇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가끔 영상으로 대하게 되죠. 그것을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서편 성벽 관리재단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Western Wall Heritage Foundation이라는 곳인데 그게 예후다 도이치라는 그 소속 관계자가 지금은 그 위에 Dome of Rock 이슬람 사원이 있지만 그 아래 약 4층 건물 깊이 그 아래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길이가 12m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선 곳에서 저기까지가 한 12m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넓이가 4.2m. 저쪽에서 여기까지 이 정도가 4.2m예요. 그리고 높이가 3.6m. 이 정도 높입니다. 돌 하나가요. 그것이 지금 이 아래에 있다라고 그러고 그 기초석의 무게가 약 600톤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대해요. 저는 그 분의 전문적인 주장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모퉁이 돌 이러한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버리면 와해되면 건물 전체가 무너집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아주 용인한 머릿돌이 되었나니 엄청나게 크고 단단한 거대한 암석이 하나 있어요. 건축 전문가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돌이 필요한데 건물 자기들 쓰기에 용도에 맞지 않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겠죠. 무식하게 생겼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렇게 했는데 몇십 년이 지났을 때 위대한 건축자에 의해서 건물의 기초석으로 사용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 그래서 시편 118편 22, 23절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부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를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여기서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분이 누구신가? 대제사장들이 처리했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 일부는 그를 존귀한 가치를 알지 못하여 버린 그 예수 그들을 내 삶의 기초석으로 삶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어떤 진동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비상한 사태, 비상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확실해요. 아무리 우리 자신을 위안하고 설명하고 다독거려도 뭔가 이상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거듭 언급했던 그 예언적 사건들이 펼쳐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정도의 진동에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약했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고요. 특히 유럽 나라들, 내 생각에 내가 그곳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사회적인 구조상 좀 괜찮다, 안정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들이 저렇게 취약했나? 미국 선거 제도를 보면서 미국이 저런 나라였어? 많은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국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한 달 전 1월 8일 날 하루 확진자가 6만 8천 명이 나왔어요. 지난주 그러니까 1월 27일 기준해서 누적 사망자가 영국에 10만 명을 넘었단 말이에요. 일주일 전에. 그때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리스 존슨 총리는 윈스턴 처칠을 존경하고 그를 닮는 것을 정치적인 어떤 여성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 대한 책도 썼고. 이 사람은 늘 자신감 충만한 그런 강경파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날 일주일 전 이 말을 합니다. 이 암울한 통계에 담긴 슬픔을 가늠하기 어렵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암담함의 표현입니다. 고난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어떤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느끼고 취약함을 우리는 절감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만 해도 지난 2020년에 두 번의 락다운을 경험하면서 불안과 위기감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해요, 전문가들이. 두 달 지나서 4월 1일이 되면은 2021년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데 그때 작년에 했던 두 번의 락다운의 여파가 이때 나타난다고. 진동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영적 환경 또한 더 악화될 것을 예고해요. 데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이 구절은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준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의미 있는 말씀을 남겨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어느 세대를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에서 떠나 어떤 환경이길래 도대체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순종할 것인가? 한국을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에는 사주 관상 점 보는 사주 카페가 너무 많습니다. 무속인들이 운영하는 유튜버가 몇 개인 줄 아세요? 한국이 지금 5천만 인구인데 무속인들 점치고 이렇게 해주는 타로점이나 뭐 이렇게 구다고 하는 사람들 전체 100만이 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찾는다는 거예요. 남양주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수 보기 위해 연초가 되면 기독교인이 많이 온다. 부산 해운대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한 무속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오면 다른 것을 느끼게 된다. 찾아온 사람 중에는 목사 고시 합격 여부를 물어온 경우도 있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요. 내일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점집을 찾는 거죠. 이 경우만, 이 위기만 넘겼으면 좋겠다라는 확신 때문에 하나님은 감지가 안 되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길은 무엇인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이 구절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얻는 게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동적으로 세상을 이긴다? 아닌데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미 세상에 먹힌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께로부터 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에 의해서 굴복당한 사람들도 많은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다음 구절이 이 전체를 온전케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냐예요. 제가 왜 이 태블릿을 이 포디움, 이 강대상 위에 올려놓습니까? 견고함을, 이 포디움, 이 강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경험상 얻게 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작년에 우리 선거 있었습니다. 선거 이쪽 이 홀이 선거를 치르는 장소였기 때문에 선거에 필요한 어떤 종이로 만든 그러한 기구들이 있었죠. 아이들이 그 기대면 안 돼요. 종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그 위에 태블릿을 놓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렇게 기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것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이 강대상은 기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그 인격에 대한 확신과 신뢰예요. 믿음은 막연하게 내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라고 내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인격,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신과 신뢰예요.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요한일서 5장 4절 다시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가 기초석이신 어떤 것도 요동할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바로 그분에 대한 확신,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확보된다는 거죠. 신앙인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누가 넘어지고 누가 승리하는가?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누가 영적으로 강하고 누가 영적으로 약했는지.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직접 말로 듣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신은 믿음 있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안간히 그것을 표현합니다. 자, 근데 그것이 자기 자신의 생각인지 실제로 믿음이 있는지 그런지 어떻게 검증합니까? 어떻게 압니까? 위기가 와서 흔들면 압니다. 바로 압니다. 자신을 지탱하는 것들이 흔들릴 때, 요동할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수준인지 바로 드러납니다. 다가오는 세상은요, 점진적으로 속도를 더해가면서 수준을 더해가면서 요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영역에서가 아니라 경제 영역에서, 정치 영역에서, 종교 영적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요동을 경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하늘에서도 진동이 일어날 것이고 땅에서도 진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6절을 여러분들은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학개서 2장 6절. 학개서 2장 6절은 여러분들이 부흥회하면서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면서 그 구절이 부흥사들이 많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러나 그 2장 6절에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요. 2500년 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육지와 바다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것은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 왕 제2년은 역사학자들이 계산하면 바로 나옵니다. BC 520년이라는 특정한 숫자예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5, 600년 정도 되었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6, 27절에 학개서를 다시 인용하면서 예수를 믿는 공동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나 박해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믿는 것을 버릴까? 지금 힘든데 예수 믿는 이 신앙 때문에 내 가산이 틀리고 이주해야 되고 어떤 형제들은 감금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받은 그 큰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잡고 있다가, 굳게 잡고 있다가 놓으려고 해요. 그때 쓰인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2장에 이 구절을 왜 인용할까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요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학개서 2장 6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르시되, 2000년 전에. 근데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왜 또 한 번 거대한 진동이 있을 거라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진품이 진품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경제적인, 군사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개인의 조직, 하늘과 땅 전부 다 한번 흔들어 보는데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들, 너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 개인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 교회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동을 지나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대예요. 진품을 남기고 가짜와 모조품을 흔들어서 산산조각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역사 가운데 침묵하셨어요. 땅도 하늘도 그분의 것인데, 사람도 동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인데 주님께서 침묵하세요. 주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침묵하실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회개를 기다리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은혜의 때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성취되지 아니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 666 하는 사람은 다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쪽이 헤어져 있을 거예요. 수를 세어보라. 짐승의 수 666. 그것이 칩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막 희한한 이론들, 희한한 추측들, 희한한 적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그 앞에 부분, 2절과 3절과 4절과 5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세우는 무엇에 대해서, 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짐승 같은 캐릭터가 등장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지혜 가운데서 이 인물을 어떻게 묘사할까? 이 인물을 어떻게 묘사할까? 짐승. 사람인데 짐승 같아요. 그것도 전체적인 모습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특징이 각각 다릅니다. 요한은 계시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짐승을 보았어요.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희한한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보았어요. 짐승이에요. 그런데 사람이에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계시록에서 용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뭐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 옛뱀, 마귀, 사탄, 미혹하는 자. 동일합니다. 용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누구에게요? 짐승에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짐승 같은 캐릭터가 등장할 것이고 용 사탄이 권세와 능력과 지위를 부여할 것입니다. 사탄의 화신으로 모습을 드러낼 적 그리스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려고 시도하며 예수님을 흉내낼 것입니다. 그런데요, 4절 보십시오. 실상은 사람을 해치는 짐승인데 매혹적인 존재로 여겨져서 추앙을 합니다. 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난 방언을 하기 때문에 안 넘어가겠지. 아니요. 깨어있지 않으면 주의 영이 그 순간으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는 인격이 아닐 때 택함을 받은 자까지도 미혹 가능합니다. 사절 보십시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우리가 오늘 경배했던 찬양했던 이것이 고스란히 그에게 아버지께 아들께 드렸던 그 경배가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뭐라고요? 당신과 같은 이 없나이다. 오늘 그 찬양했잖아요. There is none like you. 이 말씀입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짐승과 같으냐.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There is none like you.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혹되어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 무리 가운데 있을까? 아니면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힌 동반자로서 철저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거대한 바위,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기초석으로 깐 가운데 내 삶을 건축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미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체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 아는 그것을 가지고 나는 준비되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미혹 들어간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 이 구절이 신약에 다섯 번 언급되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 한번 나온다고요. 그 문맥 가운데 2장 4절에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어떤 사람은 예수께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을 연약하지만 추구하는 그런 열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이 버리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아포도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것은요 참 재밌는 게 이리저리 살펴본 뒤에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서 버리는 그 가지를 포함하는 행동이에요. 보고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버려요. 그게 아포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동사의 시제가 완료 형태이고 수동태 분사인 것을 감안할 때 완료 시제, 헬라 완료 시제는 어떤 느낌인가 하면 사람에게 버린 바 되었으나 이게 일회적인 게 아니고요. 이전에도 버려졌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버려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 시대 때에도 어떤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은 주를 내 우편에 모신 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살펴본 데 무가치한 것으로 버렸던 사람들 있었고 이사야 시대 성육신 하셨을 때도 심지어 베드로 전서를 작성하던 주후 64년경에도 버려졌고 계속 버려지고 있다는 거죠. 경멸적으로 참혹하게 귀하게 여겨서 주님을 마음에 품는 대신 왜 그럴까요? 진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내 마음 눈 여셔서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진짜를 보는 안목이 없어서 엄청난 실수를 반복합니다. 지진에 견디는 건물을 내진 설계된 건물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quake proof 그렇게 되나요? Earthquake resistant. 지진이 와도 저항력이 있는 내진 설계된 건물. 반석이신 그 분을 내 삶의 기초석으로 두고 자신을 건축 올리는 그 사람, 영적으로 내진 설계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만큼 견고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깁니다. 아프리카 속담 가운데 사자가 지휘하는 양떼가 양이 지휘하는 사자떼를 이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자가 지휘하는 양떼가 양이 지휘하는 사자떼를 이긴다.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변종 바이러스 하나 지구를 강타하면서 지구를 묶어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와 이처럼 인간이 무기력한가 하는 것을 경험하죠. 그런데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굳게 연합한 사람, 그의 지위를 받으면서 훈련된 사람은 우리가 분명하게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그분의 지 아래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연약한 양태가 아닙니다. 강력한 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우리 자신이 무엇으로 결합되어 있느냐만큼 강합니다. 두 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40리터짜리 어떤 플라스틱 통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여기에 생수를 콸콸 부어 있으면 생수통, 참기름 부어가지고 보관하고 있으면 참기름통, 유해한 어떤 케미컬, 이것을 콸콸 부어가지고 뚜껑 닫아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으면은 그 밖에다가 그 외에 해골 마크나 뭐 이런 그 위험을 표시하는 그것을 마크를 달겠죠. 무엇을 보관하느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두 번째 들고 싶은 예는 이런 것입니다. 무엇과 결합하느냐. 여러분 마분지 아세요? 마분지. A4 용지보다 조금 더 두꺼운 거. 스케치북 표지에 사용된 그 마분지라고 그러죠. 그 마분지는 보통 A4 용지보다 조금 두껍고 더 강하죠. 그래도 손으로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합하는 것에 따라서, 무엇과 붙었냐에 따라서 이 마분지는 달라집니다. 손으로 찢을 수 있는 것이 성경 표지, 가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뒤에 마분지가 풀로 붙여져 있으면은 그 가죽을 찢어야 그 마분지가 찍힙니다. 그 마분지가 화강암 대리석에 아주 순간 접착제로 전체가 발라지는 상태로 붙었다고 생각해봐요. 화강암 대리석이 강한 만큼 그 마분지는 강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분을 소개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어서 건축자의 불인 돌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수 없이,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절에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우주 존재에 있는 모든 것에 근원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시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의견, 그분의 약속,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버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그분의 의견에 대해서 정통해야 되겠다. 나는 이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사는 길이다. 이기는 길이다. 그분의 지혜와 아름다우심,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그 관심과 추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의 지혜와 아름다우심을 눈 열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분의 공급 능력과 이기는 전략 그분에게 있어요. 2000년 전에 그 주님의 지혜와 전략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로 마귀를 크게 한번 쏘겠습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지체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한번 크게 이 우주 공간 가운데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다시 한번 사탄과 그의 군대를 또 다시 한번 허점을 찔러서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양떼이지만 유다의 사자 대신 주 예수께서 지휘하시는 군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쉽게 흔들렸나? 언제, 무엇 때문에 쉽게 흔들렸지? 두 번째는 나는 다가오는 위기의 때를 이길 전략이 있는가? 다른 말로 해서 나는 영적으로 내진 설계되어 있는가? 세 번째, 나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두고 내 삶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가? 혹시 주님을 가볍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면서 이 질문들을 진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삶에 어떠한 것도 요동할 수 없는 중요한 기초석이 되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은혜를 구하며 내 주님을 앙망할 때 성령 모셔드리고 환영하오니 이 가운데 거느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